하나님 말씀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일어서서 우리가 함께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읽는 시간이니까, 듣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죠. 그리고 자신을 따르고 돕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믿음을 변절하고 다 떠나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날마다 다가오는 이 고난과 환난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태로 바울은 지금 견디고 있죠.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특히 디모데가 그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정말 살기 힘들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더구나 이 복음을 지키면서 복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사도는 지난주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우리에게 이제 디모데에게 명령을 했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되라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좀 더 색다르고 뭔가 도전적이고 뭔가 마음에 확 닿는 엄청난 것을 첫 번째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을 했더라면 훨씬 더 감동적이었을 텐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아라.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강건해져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더 굳세어져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더 깊어져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첫 번째로 명령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아마 동등하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명령이, 우리 살기 힘들어요. 참 이 뭐 팬데믹 시작하고 나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환경들이 바뀌어 버렸어요. 2년 전에 우리가 살아왔고 계획했던 그 삶의 모습들이 지금은 전혀 달라졌어요. 그때 아마 살던 사람과 오늘 살던 사람들이 전혀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알 수 있어요. 사는 세상이라는 걸. 우리는 벌써 2년 반이란 이 세상을 거쳐왔기, 2년이란 세상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져 있지만, 2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어디 먼데 갔다가 2년 뒤인 오늘날 만약 이 세상을 보면 자기가 2년 전에 봤던 세상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런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 은혜를 받아라. 은혜 가운데서 강한 성도들이 되어라.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명령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명령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계승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라는 말씀. 복음을 받아서 지키고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면서 살고 있는 복음, 내가 깨닫고 있는 그 복음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명령이고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명령이에요. 바울은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옥에 갇혀서 어쩌면 1년 안 되어서 처형당하고 죽게 될 그 자신이 이 복음을 내 대에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데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이 복음은 어떻게 될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될까? 지금 그걸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모든 것이 완성되죠. 그러나 진정한 복음 사역자는 복음이 자기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전파되고 전승되는 그것을 바울사도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염려하고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바울이 선포하던 복음이, 사도들이 선포하던 복음이 그 당대에서 또 끊어지고 말았다면, 그들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들이 그 사도들이 살던 그 시대 2000년 전에 끝나고 말았다면 우리에겐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집에서 또는 친구를 만나고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을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었을지 몰라요. 지금 바울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단순한 복음의 전파를 넘어서서 복음이 그 다음 세대 세대로 전승되는, 계승되는 그 일을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우리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그 말씀을 전, 1장 13절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했어요. 디모데에게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부탁한, 내가 말한 그 복음의 삶을 지켜라. 복음대로 살아라.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2장에 들어와서 이 환란을 겪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환란이 되면 복음이 막힐 수 있을, 복음이 잘못될 수도 있고 복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복음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이런 일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은 우리가 이 복음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파되어서 우리까지 또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세대를 통해서 대대로 전파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이거는 일반적으로 전도하는 것, 복음을 선교하는 것과 조금 더 다른 문제죠. 선교가 당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2장 2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를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다음 세대로 전파되어야 할, 전승해야 될, 넘겨주어야 될 그 복음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 넘겨준다면 어떻게 넘겨줘야 하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넘겨준다면 어떤 사람들이 넘겨줘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2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먼저 전승되어야, 계승이 되어야 할 복음은 뭘까요? 무엇을 우리가 계승해야 되고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내게 들은 바, 많은 증인 앞에서 바울 사도로부터 들은 거예요. 내가, 디모데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바울 사도로부터 들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 말했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전했으니까 디모데는 들을 수밖에 없던 거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나한테서 들은 것을, 이것을 네가 부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들은 것이 뭘까요? 바울이 그리고 말한 것이 뭘까요? 복음이, 복음이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고 그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복음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전체를 합쳐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전달하라는 것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복음은 바울은 도대체 어디서 이걸 알고 얻었을까요? 이렇게 남에게 부탁하고 디모데에게 부탁해야 될 이 복음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복음, 자신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 말은 자신이 만들어낸, 자신이 꾸며낸, 그리고 자신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개발을 해낸 그런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 어떤 사람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어떤 제자나 훌륭한 어떤 스승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는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뜻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뭘까요? 바울사도는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계시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셨다.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누구에게 받은 걸까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을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했고 디모데는 그것을 들은 것이에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던 이 복음, 바울이 받았던 그 복음을 그대로 디모데에게 넘겨준다는 것이에요. 바울사도는 그래서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죠. 어떤 고백을 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옳게 여겼어요. 올바르다. 너는 좋다. 괜찮다. 너는 훌륭하다. 너는 좋은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가지고 복음을 전할 부탁을 했다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말을 하죠.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해요. 복음 전할 부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자기가 어떤 존재였느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자기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회방자였어요. 그리고 핍박자였어요. 그리고 포행자, 악을 행하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능력을 주셔가지고 자기에게 충성되게 여겨주셨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고 반포자, 교사가 되었다는 것이.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를 지금 이미 디모데에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디모데에게 너는 그러니까 내게 들은 것을 전하라고 그것을 계승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바울이 전했던 사도의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전해야 하느냐? 어떻게 전해야 할까? 이것이 지금 무척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돼요. 부탁하라. 우리는 부탁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지금 눈을 고정시켜놔야 됩니다. 이 부탁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는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똑같이 그 복음을 지금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탁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얘기하는 아, 너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부탁이 아니라 여기서 부탁이라는 단어는 위탁했다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우리가 돈을 예금하면 은행에 신탁이 돼서 통장에 우리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있는 시크릿 어떤 그 거기에다가 우리의 중요한 것을 귀중품을 집문서 또는 증권 뭐 증서 이런 걸 보관시키면 그 시크릿 그 함에다가 잘 보관시켜 주잖아요. 그것처럼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갖다가 위탁물이라고 맡겨진 위탁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했다 이런 뜻으로 그리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을 하셨고 그 위탁된 복음 위탁물을 자기는 그대로 지금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지금 위탁을 하고 있다. 그럼 디모데는 바울이 주는 그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그 위탁물을 지금 받는 것이 우리는 복음을 위탁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울사도의 이 말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는 위탁물이라고 했을까요? 복음은 말이죠. 자기가 마음대로 꾸며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복음은 우리가 조금 변조시키고 좀 갈아서 이쁘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들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존속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받은 걸 갖다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위탁물을 받게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죠? 절대 분실해서는 안 돼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부탁을 받은 그 위탁물을 갖다가 혹시 잘못해서 깨뜨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 복음이란 그런 것이 어떤 복음 자체를 갖다 변질을 시켜버리거나 복음을 왜곡시켜 뒤틀려버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복음을 모양을 슬쩍 바꿔버리거나 복음에다가 뭘 슬쩍 빼거나 더 넣어버리거나 이런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맡겨진 복음은 그 위탁물은 위임된 물건은 그대로 그것이 나빠지지 않게 완전하게 그대로 되어 있도록 우리가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이거 계승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걸 위탁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위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교회나 우리 저기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이 위탁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적당하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떤 부분은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들거나 스스로 판단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해서 어떤 말씀은 전혀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이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족보만 써놓은 거야. 이 말씀은 그냥 뭐 어디 누가 누굴 낳고 한 거니까 이거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해서 가르치는 분들이고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위탁물을 잘못 관리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이 있는 그대로를 그것에서 빼거나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들에게 교회에서 말씀의 선포가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제가 이거는 좀 특별한 거라서 말씀드리는데 이 예화를 쓰는 거예요. 예화를, 재미난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 집사님들 재미난 얘기하면 좀 이렇게 졸거나 깜빡하다가도 딴 생각하다가도 금방 눈이 뜨이잖아요. 왜냐하면 얘기가 재미있고 뭐가 유익한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 예화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던 그 현상, 현상을 잘 적용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좀 이해를 돕도록 이렇게 예화를 쓰는 거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예화를 쓰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화는 세상의 삶의 방식이나 세상의 삶의 가치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성경이 갖는 본질적인 가치나 본질적인 그 의미보다는 전혀 다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경우가 생겨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가 쉽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인가요? 엄마인가요? 어머니인가요? 어떠세요? 하나님 어머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 부르니까 하나님은 남자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근데 아버지처럼 자애롭고 듬직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돕고 나를 지키고 가정을 책임지고 뭐 이런 훌륭한 아버님의 상도 있지만은 오늘날 보면 대다수의 아버지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일 다닌다고 회사 다닌다고 새벽같이 나가서 자식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지난 저지난주인가 이어령 선생님 딸이 잠옷 입고 와서 아빠 하고 이러는데 알았어 알았어 가라 이런 아빠들이 너무 많잖아요. 만약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연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예화나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하나님의 얘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보다는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도움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화를 쓰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진리의 본질적인 그 실상을 잘못 전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 예를 들어서 이 우리가 지금 위탁물을 전달하는 이 교사로서 목사로서 이 일 중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위탁물을 받은 것이에요. 그대로 전혀 달라짐이 없이 원형 그대로 있는 그 순전한 복음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전해야 된다. 바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 어떻게 계승하실 건가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탁물이라니까 그대로 남겨가지고 그대로 있는 모양 복음 순수하게 이걸 변질시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사도는 2절에서 그걸 부탁하라는 이런 말로 맡겨라. 이게. 야 복음이 여기 있다. 이걸 가지고 너 맡겨라. 그럼 그 맡은 사람도 복음을 받고는 이걸 이대로 또 넘기는 거예요. 이걸 야 이거 좀 바꿔서 이게 낫겠구나 이렇게 받아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위탁물이니까 말이죠. 변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계승이 되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계승되어야 될 복음을 어떻게 계승을 해야 할 것인가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세 번째. 그럼 이걸 계승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어떤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그걸 맡겨야 될까? 믿음 좋은 사람한테 맡겨야 될까? 아니면 남보다도 조금 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할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좀 뭐 세상에서 좀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 장로시켜야지. 직분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을 계승해야 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을 계승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두 가지 모델을 이야기해. 두 가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사람을 오늘 성경은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또 내가 많은 사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부탁한대. 누구에게 부탁하죠? 첫 번째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시작.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이란 말은요, 굉장히 믿을만한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이걸 맡겨야 되는데 믿을만한 사람한테 맡겨야죠.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반드시 정말 목숨을 내놓고도 이걸 해낼 것, 끝까지 순교하는 데까지 가더라도 이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이것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승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바울사도는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충성이라는 그런 거예요. 충성이란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 위탁물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다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충성된,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맡기라는 것이에요. 잘못 맡겨놓으면 장롱에다 넣어놓고 잊어버려요. 장롱 면허 만들듯이 그냥. 그리고 아무 생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맡겨진 물건 이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야 된다. 그렇게 위탁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울사도는 디모데 전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 사이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배웠어요, 이미. 혹시 여러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맡겨야 되는지? 충성된 사람들이 어떤 자격, 어떤 성격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게 디모데 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가지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거기서는 감독이라고 말해요. 감독의 직분을 가지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15개를 거기다가 디모데 전서에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아마 디모데는 이미 전서를 통해서 바울사도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읽어봤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감독이란 누굴까요? 감독에게. 감독의 직분이라,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를 말해요. 교사를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목사나 장로, 소위 이런 복음을 갖다가 가르치고 지켜야 될 사람의 자격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15개가 뭔가 제가 얘기해요.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이거 너 잘못했어요, 이제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감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복음을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 장로든 누구든지. 두 번째는 어떤 사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아내가 한 네 명쯤 있으면 안 돼요. 한 명,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절제력이 뛰어나야 돼요.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근심, 신중해야 돼요. 그냥 대충 출랑출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신중해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아담해야 된다는데, 이게 뭐냐면 단점해야 돼, 사람. 그 사람 뭐, 아, 사람 참. 저는 이 말하면 제가 괜히 좀 단정 안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단점해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여섯 번째가 나그네를 잘 돼. 따뜻함을 가져야 돼.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돼. 어떤 모르는 사람에게든 또는 힘든 사람에게든 어려운 사람에게든 같은 동정심을 가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일곱 번째가 뭐냐면 뭘까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 가르치기를 잘해. 잘 가르쳐야 돼요. 못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가르치기 잘해.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술꾼은 안 돼요. 술을 즐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안 되기 정말 다행이죠. 이 자격이 이렇게 어려운데 되겠어요? 술을 즐겨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구타, 폭력적이어서는 안 돼요. 구타하지 말아야 돼요. 아홉 번째. 열 번째는 관용해야 돼요. 관용,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열한 번째는 뭐죠? 예? 다투지 말아요. 투쟁적이지 말아요. 좀 뭔가 이 다투고 이런 남들과 이 뭐 이런 경쟁하고 이런 마음이 없어야 돼요. 다투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 나는 교회가 왜 작은데 저쪽은 왜 크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훌륭하고 말씀을 잘 듣는데 나는 못하지? 이런 다툼이나 경쟁이나 시기심이나 분쟁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까요? 청렴한 삶을 살아요. 돈을 좋아한대요. 돈을 좋아하면 안 돼.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한 목사의 자격이니까. 우리 다 이거 배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뭘까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린 사람. 그 다음에 14번째가 예수 금방 믿은 사람들, 경험, 신앙 연조가 짧은 새로 기독교인이 된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한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만 저 사람 괜찮다가 아니에요. 장로가 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또는 자기 아는 친구들에게서도 또는 어디서든지 사회에서도 그 사람이 좋은 평판을 받는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말씀을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그 3장에서 이미 이런 사람들의 자격을 얘기했는데 오늘 2장 2절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는 그 자격을 뛰어넘어서 자격은 그렇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는 어때야 되냐? 충성스러워. 이 모든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충성스럽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충성스럽지 않고 게으르고 그걸 이용하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해먹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충성된 사람. 이 충성이란 말에는 순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굴까? 충성된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인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충성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복음은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 복음에 대해서 아직 믿음도 아직 확실하지 않는데도 선교는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선교하고 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인 이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정말 충성되게 살아가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충성된 사람. 지금 바울 사도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위탁을 하라. 복음을 그렇게 위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충성된 사람.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 어떤 사람일까요? 충성했어요. 두 번째는? 오늘 그 마음 말씀을,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 먼저 읽을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내가 충성된 사람에게 전달하면 저희가 바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복음을 전달했는데 디모데는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충성된 사람들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문제는 가르칠 능력이 있는 사람. 요, 우리는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데, 요 수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충분하다. 넉넉하다. 그리고 온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는 충분한 가르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요.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세 가지를 이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자격, 15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어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 자격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 충성스러워야 돼요. 자격도 갖추고 있고 충성만 되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가르치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은요, 충성돼도 가르치질 못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가르치라면, 아우, 나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자격과 태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르치는 능력이에요. 충분한 가르칠 능력을 갖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사로서 세움을 받는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스스로는 자신이 반포자, 복음을 막 선포하는 사람, 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 그리고 자기를 교사라고 그랬어요. 선포도 하고 가지만 가서 뭐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이 진리가 전달되는 것은 말이죠. 뭘로 전달?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우리 이 말씀으로 전달이 됩니다. 말씀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제일 처음에는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자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복음이 기록되고 정리된 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럼 이 진리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오늘날에는 이 성경 말씀으로만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성경 안에 있으니까, 전부 다니까. 그럼 성경을 전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성경책을 갖다 주는 걸까요? 이건 책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그걸 제대로 얘기만 해주면 그게 성경을 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진리를 전달한다는 얘기는, 진리를 가르친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 해석을 해서 그 해석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나와 있는 걸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해석해서 정리해서 가르치는 교리를 만들고 어떤 하여튼 주장을 만들어서 그걸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예요. 그럼 가르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의 뜻을 이해하고 성경을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것을 잘 적용하고 해석을 하고 이것의 뜻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가르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이 성경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된, 해석이 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아하 그렇구나 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해석 이런 거로구나 우리가 바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들이 성경 읽고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께서 딱 이렇게 준다는데 성령 안 받은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안 가르쳐 주셨는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가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교 3년 동안 배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3년 동안 배울 수가 있어요? 신학대학원은 3년인데 저도 3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은 성경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과목은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전부 신학적인 이야기들, 기독교회의 교회사들,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만 막 가르치는 거지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놓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걸 가르치질 않아요. 성경학교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끊임없이 이거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 얼렁뚱땅해서 신학교 뭐 대략에서 나 신학교 나왔어. 나 전도사 됐어. 목사 됐어.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면 아멘.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나요? 이걸 전하고 있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 말씀 안 하면 무슨 말씀?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봉사하세요. 그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그런 거거든요.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충성된 사람에다가 플러스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 가르치기를 충분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정말 이 말씀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사도의 오늘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전달되는 네 가지 단계를 알았어요.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전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어요.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착착. 그리스도가 디모데, 바울에게, 바울이 디모데,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던 이 복음은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복음은 말이죠. 올림픽 성화처럼, 여러분 올림픽 보면은 성화 주자가 구간 구간을 정해서 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성화산에서 탁 채출해가지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이렇게 해서 올림픽이 걸리는 거기까지 성화를 주자들이 그 주자가 수십 명 수백 명 되잖아요. 나라마다 다 다르고 그럼 그중에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은 장애인도 하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 운동선수 남자 여자 노인 뭐 각가지 사람들이 성화 봉송을 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마치 올림픽 성화를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음의 횃불이, 복음의 횃불이 그리스도로부터 바울로, 디모데로 충성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해서 이것이 2000년이 그렇게 전달되어 와서 드디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 복음의 횃불이 지금 여러분들 손에 지금 복음의 횃불이 우리 손에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졌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너에게 이르면은 성령이 너에게 이르기만 하면 너희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복음의 성화가 지금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들 가슴 속에 불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복음이라는 성화의 지금 성화 주자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야, 이분이 성화 주자인가? 그런데 나는 말씀 잘 몰라요. 지금 자기가 들고 있는 이 성화가 뭔지를 모르면서 성화를 전달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손에 의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가장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가장 제가 너무 깜짝 놀 충격적인 말을 듣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만 말씀 잘 알고 성경 그분들이 잘 가르쳐주면 되지 우리는 뭐 우리가 목사님 우리가 목사인가요? 그렇게 성경 알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성경 외울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성경이 뭐가 중요해? 나는 그냥 목사님만 잘 듣고 주일날 잘 교회만 다니면 되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충격을 먹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생각을 없애세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기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우리 아픈 사람을 고쳐줘요. 의사는 의학에 대해서 전문적인 학식과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환자인 저는 의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 의사가 배운 그 실력과 기술과 그걸 가지고 저를 고쳐줘요. 세상은 그게 감이에요. 의사는 의사만 알면 돼요. 내가 감기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다 알 필요 없어요. 내가 암에 대해서 전부 알 필요 없어요. 의사가 나를 고쳐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의사. 자,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가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고 나를 도와주죠. 이 변호사는 법에 대해서 너무 다 모든 걸 알아요. 그런데 나는 법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변호사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법정에서 싸우고 내 무죄와 나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변호사가 법을 다 아니까. 이건 세상의 원리예요. 여기 반도체 전문가가 있어요. 반도체. 이 사람은 세계적인 반도체 전문가예요.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갤럭시 뭐 12, 15, 20 컴퓨터 엄청난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탁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연구를 해요. 그걸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반도체의 비읍도 몰라요. 그러나 전화기 들고 아유 전영민 권사님 안녕하세요. 전화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쓰기만 하면 돼요. 복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모든 걸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아는 것하고 나하고 관계없어요. 세상의 이치는 이 사람들이 알면 난 가서 도움만 받으면 되는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목사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목사들은 어떻게 목사가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조금 더 말씀을 잘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성도들도 동일한 것이에요. 목사만 말씀을 알았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 이 말씀이 읽었을 때는 디모데에게 편지 쓴 것을 디모데가만 읽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 앞에서 낭독을 하고 읽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말이죠. 목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가르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세상의 원리대로 의사가 날 고쳐주니까 목사가 정말 아니 반도체 연구가 좋은 걸 만드니까 난 쓰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혜택을 누린다. 복음은 그렇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 복음의 이 성화가 이 횃불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다. 그런데 우리는 난 잘 모르거든요. 내가 무슨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횃불을 전달하는 지금 복음의 이 성화 전송자들이에요. 내 손에 그게 들려있어요. 우리는 그런 명령을 받아요. 정말 그런 주님께서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일지 몰라요. 어쩌면 2000년을 지나서 바울 시대 바울이 전했던 그 이 사도의 성경 말씀이 2000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이 복음이 들려져 있어요.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디모데가 그 환난과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그 감옥 속에서도 복음의 전달을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이 환난과 고난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로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강하게 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횃불을 전해야 되는 사람. 이것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팬데믹 기간에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세요. 우리 이정근 집사님, 이병택 집사님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전달된 위탁물을 우리가 가만히 들고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이 횃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가다듬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계승의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이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후서 우리 앞으로 배우겠지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런 말씀을 4장 2절에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나의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칠 수는 있지만 말씀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명자이며 복음의 횃불을 우리 가슴과 우리 손에 들고 전해야 될 복음의 송화자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걸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예수님.